네, 다 같이 성경 오늘 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입니다. 16절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살고 내 영의 생명도 이 모든 일들에 있사온즉 주께서 나를 회복하사 살게 하옵소서.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께서 나를 회복하사 살게 하옵소서, 지금 방금 읽은 이사야서 38장 16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다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 주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예배입니다. 2020년. 우리에게 1월 첫 주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새해 1월 그러면 느낌은 다른 때와 또 다를까요? 좀 다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럴까요? 시간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항상 새해가 되고 1월이 되면 무언가 새로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몸에서 평소와 다른 어떤 긴장감 같은 것까지도 갖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그리고 그런 긴장을 알건 모르건 그 긴장이라는 것이 시작된 어떤 나이가 있겠죠. 어찌됐건 많아야 80번, 90번 정도 이 긴장을 느끼면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고 시계가 너무 가까이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시간이란 것이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너무도 정확한 표준 시간이 참으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전화기만 보면 되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날의 그 표준 시간의 개념이 정립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전의 시간이란 어쩌면 도리어 순환하는 의미가 좀 더 컸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한 해가 오고 그렇게 말이죠. 곡식을 심고 또 곡식을 거두고 또다시 곡식을 심고 또 거두고 추웠다가 따뜻해졌다가 다시 추워지는 그런 계절. 그리고 세계의 표준시가 정해진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미국과 캐나다의 표준시간이 1883년이나 되어서야 그 표준시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최근 일이죠. 그전에는 각 지역의 지역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도시에서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 그때를 12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 이제 교회에 종이 울렸겠죠. 그러니 경도가 조금만 달라도 그 시간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 각각의 도시들이 각각의 자기 도시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겠죠. 그러다가 기차가 대륙을 오가게 됩니다. 그러니 시간이 필요했어요. 표준 시간이. 그래서 이전에 표준 시간이 제시되었을 때는 기차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코웃음 쳤습니다. 아직 태양이 중천에 뜨지도 않았는데 무슨 12시야. 코웃음을 쳤던 사람들도 실제 기차가 오가면서 기차를 한두 번 놓치게 되니까 바로 시간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표준 시간이 기차와 함께 그냥 한 번에 정착이 됐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시대를 통해서 수많은 철학자가 논하고 과학자가 논했던 그러한 주제입니다. 뉴턴 아시죠? 아이작 뉴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 위대한 과학자는 시간을 이용한 수식을 만들어냈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수학의 개념 속에 시간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속도. 그래서 속도와 그 속도의 개념, 가속도. 이런 것들이 수식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수식 속에서 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잡힐 것 같은 모습으로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대적인 시간의 개념은 소위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인슈타인, 이 사람의 상대성, 이런 시간을 상대성적인 상대성 이론의 시간을 통해서 시간의 개념이 또 조금 또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과학의 세계는 사실 과학의 세계를만 머물지 않고 시간에 대한 생각은 철학과 관념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실제로 속도가 빠른 곳에서는 혹시 아세요? 과학적으로 속도가 빨리 지나가는 곳은 시간이 조금 느리게 갑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같은 지점이라 하더라도 여기 밑에서 된 거하고 100km 공중에서 된 거하고 시간이 조금 다르게 가요. 속도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대 시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없어진 그런 생각이 막 헷갈리는 그런 것이 막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이론 물리학을 보면 역시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빅뱅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빅뱅. 창조론을 받아들이면 편할 것 같은데 빅뱅이라는 거, 이론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막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과학자가 아닌 제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이 빅뱅과 함께 시간과 공간이 시작됐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나? 그렇죠? 이러한 질문은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빅뱅과 함께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었다면 그 이전에 시간과 시간의 개념이 없었던 것이고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시간에 대한 질문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물리학을 넘어서 다시 한번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자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진짜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모른다라는 것에 적어도 두 가지 모른다라는 정의를 내립니다. 알려진 모르는 것, known unknown, 그리고 모르는 모르는 것, unknown unknown. 그래서 즉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것, 그것을 unknown unknown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개론적인 이야기만 들었을 때 어쩌면 너무도 그들에게는 순진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간단히 대답을 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단번에 만들어진 온 우주. 그렇죠? 그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어쩌면 세상 창조 이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만이 계셨기 때문에 빅뱅 이론이라도 하더라도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지각을 넘어선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몇 차례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는 미래에 대한 대언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너무도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21절을 보면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그들은 그것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이 마지막 끝을 알리라.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리라. 수많은 이방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해봐. 그리고 맞춰봐 한번. 서로 한번 재판을 해보자. 누가 맞는지. 하나님은 아주 쉽게 제시를 하십니다. 주님은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시간을 연장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의 생명 연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같이 목격해보고 또 거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같이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해의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왕은 25세의 왕에 올라가서 소위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내린 우상숭배와 산당들 이런 것들을 제거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철저히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열왕기 18장을 보면 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의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고 없었고 또한 이전에도 없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칭찬을 한 인물이니 정말 대단한 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행한 위대한 일들 중에서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셨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놀라움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있으셨던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저희 눈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는 모세의 광야의 놋뱀을 제거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광야의 놋뱀은 아시겠지만 모세 때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 그들 한가운데 높이 세우고 그 놋뱀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그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들리는 모습 그리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훗날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놋뱀이 그 뒤에 있는 의미는 상실된 채 놋뱀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숭배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우상이 되어버린 정말 귀중한 소위 문화유산을 없애버립니다. 진정한 믿음과 우상을 철저히 분리시킬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대단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가 회복하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한 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들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우리 영적 생활을 위해서 올 한 해 기도해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 그것은 주님께로의 집중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38장의 1절에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하고 시작합니다. 그는 25세 때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약 14년이 지난 후쯤에 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이 생겼을 때 대략 39세, 40세 이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젊은 나이죠. 하지만 누가 보아도 그는 곧 죽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옆으로 돌아눕기도 힘들어 숨만 헐떡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몸이 너무도 아프고 힘들고 그랬을 때 의사를 보게 되고 만약에 그 의사마저도 치명적인 병을 얘기하여 얼마 못 사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TV나 글을 통해서만 느끼는 것이지만 저에게도 분명한 건 언젠가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히스기야에게 일어납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거동도 힘든 상태였을 때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던 히스기야는 하지만 일말의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계속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몸이 너무 아파 예상을 했었지만 쇠기를 박는 이사야의 말은 그를 정말 희망이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아직 젊은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2절에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상상에 히스기야가 침대 심상에 누워서 이사야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누워서 이사야를 바라보던 히스기야는 이제 몸을 어렵게 돌려 옆으로 돌려 벽을 향해 눕게 된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혹은 얼굴만을 돌려 옆을 바라봤겠죠. 모든 세상의 일들은 등 뒤로 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진정 몸이 아파 죽음을 맞이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등 뒤에 있게 되고 더 이상 그것을 세상의 것들을 볼 수도 볼 여력도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몸을 돌릴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정말 인생의 다른 소음이 없이 인생에서 갖고 있던 걱정이 더 이상 걱정이 아닌 상태에서 진정 주님을 가장 순수하게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인생의 실수와 죄와 허물들이 생각날 것이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며 그때 정말 나에게 정신이 있다면 가장 순수한 정말 최후로 진정 회개와 감사를 올리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 순간 히스기야는 기도를 합니다. 3절입니다.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여기서 병을 낫게 해달라는 직접적인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결정을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38장의 9절 이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간단히 살펴보겠지만 그의 기도는 전체적으로 사실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병의 회복과 궁극적으로 생명의 연장은 하나님의 결정이지 히스기야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주님과 나 사이의 순수한 시간이 죽음을 맞이하기 훨씬 이전에도 우리에게 자주 있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짧다면 짧은 인생에서 그러한 주님과 나 사이의 순수한 시간이 정말 손꼽히게 작게 있다면 이 삶 또한 얼마나 많은 낭비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후에 혹시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 누우셨을 때 그리고 옆으로 누워 벽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혹시 오늘의 히스기야 왕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벽에 아무것도 없겠죠, 보통. 제가 눕는 곳 옆으로 누우면 그냥 벽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짧은 순간이나마 등 뒤로 던져놓으시기 바랍니다. 벽을 향해 누웠을 때 하나님과만 대면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주님께 집중을 하고 벽과 나 사이에 오직 주님만을 허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삶에서 행하신 모든 감사한 일과 본인의 믿음 생활을 아주 짧게 주님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께만 집중되고 무엇이 가미되지 않은 어쩌면 형식도 없는 아주 순수한 대화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올 한 해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되도록 많이 갖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그 일을 이루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내 모든 횟수를 조심스럽게 보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알면서도 때론 쉽게 잊는 것 중 하나가 주님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만 이 사실을 정말 인정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내 믿음과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은 항상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권의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인생에서 주님이 나의 주권자로 계시는 때가 하루의 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이 진정 내 믿음과 내 생활의 사실로 적용이 된다면 어쩌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보여주듯이 주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앞부분에 내 삶에서는 계속 쓰라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이야기한 대로 다시 한번 주권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을 신이 이루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너무도 오르신 주님의 일에 내가 감히 이야기할 것이 없도다. 내 혼에 쓰라림이 있지만 내 횟수를 보내며 주님의 주권을 생각한다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사실 주권자가 내가 아닐 때 도리어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 매니저와 고위 간부가 힘든 것은 힘들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직원은 맡은 일만 사실 하면 되고요. 그 일에 스트레스는 물론 있겠지만 결정과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매니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결정할까요? A로 할까요? B로 할까요? 그때 매니저는 결정합니다. A로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어에서는 이렇게 나눕니다. As per Sean, as per 정진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진용의 결정에 따라 이렇게 남김 이 A라는 결정을 합니다라고 노트를 남겨놓습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는 이제 책임이 없고 난 정진용한테 넘겼다는 얘기죠. 그 결정에 대해서 그 사람은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정진용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완전히 주님께 있어서 그 책임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삶의 어려움은 저희가 할 수 있을 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편해지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s per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책임을 하나님께 넘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지식적인 생각과 마음의 믿음이 있은 후에는 그렇게 내 인생에 주님의 주권이 적용되고 주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내 인생에서 직접 일하고 계신다라는 굳은 믿음이 우리 생활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올 한 해 주님께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이야기해도 모자란 모든 믿음의 시작인 구원, 그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아멘. 제가 오래전서부터 좋아했던 구절입니다.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등 뒤에 이렇게 뭐를 붙여놓으면 안 보이죠? 자기만 못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등 뒤로 우리의 죄를 붙이셨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도 못 보십니다. 금년 한 해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구절은 오늘 읽으신 바로 읽은 그 구절은 모순 같아 보입니다.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쓰라림을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라고 쓰여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풍족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주님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 풍족함에서 평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평안인지 풍족함이 준 평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쓰라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을 체험하신다면 주님의 진정한 존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쓰라림과 고통을 원치 않고 그냥 삶이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쓰라림과 마음의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고 그것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무엇이 빠진 믿음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그 쓰라림이 해결되기 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평안을 위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신과 함께 십자가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한 구원과 회개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 둘 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주께서 내 혼을 너무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사망의 구덩이에서 자신을 건져내시고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시고 더 이상 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라는 그 구절이 얼마나 위로와 진정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일을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아서 18절이 여러분의 후회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18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덤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죽음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이 주의 진리를 바라지 못하되 아멘. 구원받지 못하면 주를 진정 찬양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기에 할 수도 없고 주의 진리를 바라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도리어 저주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구원받은 성도들은 히스기야가 세상으로부터 돌아누워 주님을 향한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에 주님을 바라보는 매일매일의 회개가 필요함을 느끼시고 믿으시고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사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을 굳게 붙들고 있다가 그 몸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회개의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매일 밤 누웠을 때 몸을 돌려 벽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회개란 생명과 관련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인의 회개는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해주고 그리스도인들의 매일매일의 회개는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풍성함을 원하신다면 회개가 나의 삶에 있어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저는 구원받았고 제가 진정 회개했었을 때 많지 않은 경우이지만 회개했을 때 저희 삶이 풍성해짐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여러 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회개는 나의 생명만을 구원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역시 구해 주십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으셔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회개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풍성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새해가 되도록 또한 소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간증이 있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자기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에 기록한 글이라. 아멘. 즉 9절 아래에 나오는 글은 히스기야 왕이 그 죽을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에 대한 간증의 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향해 열심히 일하십니다. 주님은 열심히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일하십니다. 믿는 모든 성도를 향해 일을 하시기에 주님께서 일하지 않는 성도가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증이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일이 간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일이 간증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적인 깨어 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향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였을 때 간증을 통해 주님께 찬양을 또한 감사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에게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그에게 간증이 되었지만 비슷한 일들이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간증이 적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정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행하신 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간증에 대해 쑥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증에서 쑥스러워하여 침묵하는 것이 사실은 덕이 아닙니다. 없으면 당연히 억지로 하실 필요 물론 없습니다. 있으시다면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자녀교육 세미나를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들었었습니다. 서초원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듣고 하비스 백지 철치에서 칼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굉장히 꽤 긴 그 과정을 수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분들께 인사해야지 했을 때 아이가 창피하다면 말을 안 하고 엄마 침 아프게 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애가 수줍음을 많이 타서요. 쑥스러워서요. 근데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쑥스러워하고 샤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종류의 반항이다. 간증도 매우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진정 주님이 하신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아멘. 본인은 입으로 진정 말이 되어 나왔을 때에 그 간증이 진정 또한 실체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은 우리의 믿음을 튼튼히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간증에 대해서 샤이하지 않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간증이 매우 우리 교회의 자연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새해에 있게 될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결정이지 우리의 선택이 아님을 상기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된 히스기야의 기도에서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에는 진리와 찬양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살아있는 자, 곧 살아있는 자는 이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를 찬양할 터이며 주의 진리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리리이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려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서 현악기에 맞추어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다면, 올 한해 2020년 살아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아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진리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다시 한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찬양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주님의 영원이라는 시점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15년이란 생명의 연장, 히스기야가 가졌던 그 15년이란 숫자가 중요한 숫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고 새해를 보낼 생명을 우리에게 연장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게 될지 몰라도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우리가 올해 생명이 연장된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마음먹고 행해야 될 것을 오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등지로 한 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때때로 혹은 자주 갖자. 둘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주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에스퍼 하나님. 셋째, 구원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하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넷째, 간증이 살아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섯째, 올해 새 생명의 연장이라는 생각에서 한 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감사와 구원자 주님에 대한 찬양이 우리 입에서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꽤 유명하다는 한의원에 찾아갔습니다. 한의사가 맥을 짚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잘 나고 분이 좀 막 나고 걱정이 짜증이 되어서 남에게 화를 좀 잘 내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환자는 깜짝 놀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맥에도 잡히나요? 한의사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기도가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면 2020년이 참으로 영적으로 풍성해질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얼굴도 이제 힘듦보다는 기쁨의 얼굴이,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생명 속에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상황과 기도를 통해 올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것과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끝내는 풀지 못할 시간이라는 것. 하지만 모든 답을 갖고 계신 주 하나님. 1년이건 15년이건 수백년이건 그 시간을 초월하신 주님은 올 한 해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생명 연장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었었던 그 15년 중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물론 그 죄 때문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생명 연장 자체보다 그 생명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허락하신 새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락된 새해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생명이 있는데 정말 죽을 듯이 몸이 아파 살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새해가 되었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육체적인 생명만 1년이 연장되었다면 그 1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되어 있다면 그 1년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께서 나를 회복하셔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펴본 다섯 가지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께서 나를 회복하사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서 진정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영적으로 의미 있는 2020년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